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 에베소서는 전반부에서 그 우리가 그 누리게 되는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졌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으며, 우리가 그러한 예수와 함께 연합되었고 그 예수와 함께 거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 바울 서신의 또 많은 책들이 이제 그러한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알려준 후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을 제시받은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부터 이제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4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비교적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또한 그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란 어떤 부르심일까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어떠한 신앙 행위,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인생의 어떤 행위들, 인생의 어떤 여정들은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가 없다면 일반적인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은 행위적인 면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늙어갈 때 우리도 늙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또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비를 맞을 수밖에 없고, 눈이 내리면 눈을 우리가 맞을 수밖에 없고, 햇빛이 강렬하게 비추면 그 햇볕을 같이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초월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하거나 어떤 기적들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삶의 삶과 우리의 삶이 구별되었다라고 그렇게 또한 여기거나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도 하십니다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의 조건이 되는 이 물리 법칙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우리에게 선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비상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신앙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을 입고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어떤 뜨거운 어떤 그 감정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용솟음치거나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 경험하지 못하는 비상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기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르심이란 단어를 이렇게 읽었을 때에 이 단어를 볼 때에 생각나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수많은 어떤 노예 어떤 계층의 노예 집단의 일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죠. 그들을 불러 내시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굉장히 비상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만 놓고 본다면 사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어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지표를 따져놓고 본다면 경제적인 지표를 놓고 본다면 오히려 그들의 삶의 그들의 광야에서의 여정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별로 나아질 게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애굽에 있을 때는 각종 어떤 고기와 각종 향신료가 들어간 다양한 식물들을 섭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의 삶이란 어떤 낭만적인 여행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이 아니죠. 광야에서의 삶이란 뭐 신명기에도 나오듯이 맹수들에게 노출된 삶이고 적군에게 노출된 삶입니다. 자기가 어떤 그 요새를 꾸릴 수 없기 때문에 정착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애굽에서 있는 이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런 삶으로 이렇게 불러내셨는가? 그들은 아마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그런 회의와 어떤 그러한 그 막막함과 어떤 그런 불평과 원망이 광야 생애, 광야 시대 내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어떤 그 원망이고 불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특별한 부르심인 걸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그 현실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단 하나입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객관적인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그들의 삶은 이방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못한 삶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차이가 있죠. 무엇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묶여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삶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어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쩜 이렇게 못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혼란스러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왕정시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어봐도 거기를 읽어보면 다윗 왕 때 정도나 조금 괜찮게 살지 솔로몬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어떤 굴었던 적은 아주 그 희귀하게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좌충우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못난 짓을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는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역사적인 지표로 놓고 본다면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여러 이방인들의 역사와 이방 제국들의 역사와 견주어 보았을 때 오히려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때로는 왕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이 설령 나라가 망했을지언정 포로로 잡혀갈지언정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시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은혜입니까? 놀라운 건축물을 주조할 수 있을 정도로 나라가 국력이 강해졌다, 이것이 은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어떤 재정적인 넉넉함을 한 나라가 갖추게 되고 나라가 부유하게 되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복주심의 하나의 결과거나 하나의 부수물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핵심이 아닌 것이지요. 이스라엘보다 더 부유했던 나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겪는 여러 가지 삶의 여정 속에 심지어 때로는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이 위대했던 왕들뿐만 아니라 므낫세 왕이라든지 뭐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나라가 망할 때의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여호와긴 왕이라든지 이러한 못난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도 폐역한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더 큰 은혜의 내용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부르심은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그 못남과 이스라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셨던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로 결정하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는 여전히 나는 앞으로도 계속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인 동시에 나는 너희를 끊임없이 구속하는 구속의 주인 동시에 나는 끊임없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자기 선언, 하나님의 그 자기 증명,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구약의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인격으로, 한 존재로, 한 생애로, 그리고 인간이 거부할 수 없게 인간 앞에 인간의 아들로, 인간의 자식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지요.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돌로 떡을 만드는 것 일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에 하늘에서 수천 수만의 군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일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말없이 오해를 겪으시고 수치를 겪으시고 죽음의 그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이 가십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겪는 가장 최악의 자리, 인간이 겪는 가장 비참한 자리, 오해와 수치와 비난과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가시겠다. 인간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가는 곳이라면 내가 끝까지 그 자리까지 내가 가겠다 라고 하심으로 인간의 삶에 그냥 평평하게 펴져 있는 것 같은 얇디얇은 인간의 그 삶, 정말 그 새의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인간의 그 실존, 인간의 그 현실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깊이를 만들어내시고 인간의 삶의 두께를 만들어내시고 인간의 삶에 하나님이 깊은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시는 일이 바로 예수의 성육신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일어났느냐, 얼마나 놀라운 어떤 초월적인 내용들이 현실로 펼쳐졌느냐, 이것이 은혜의 척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의 생애에 얼마나 깊이 담아내셨느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척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일, 그 이스라엘이 그 못난 지경,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를 끌어안아 그 수천 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셨던 무대로 삼으셨던 것과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그 수천 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보여주는 무대가 된 것 같이, 이스라엘의 못남이, 이스라엘이 사망의 자리까지 가고 못남의 자리까지 가고 음부의 자리까지 간, 정말 세상 끝까지 쫓겨간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쫓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깊이 있게 만드신 것처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크고 넓고 풍성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시는 곳은 없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보여주신 그 예수의 일하심과 예수에게서 일어나신 그 사건이 이제 누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주의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의 생애에 대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우리의 한 삶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깊이와 우리가 어떠한 이해와 우리가 어떠한 그 심오한 그 어떤 그 시야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요구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바로 기준, 전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삶,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이 삶,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보다는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것 같은 죄 같은 이 삶, 어디 한 군데 딱 우리가 정착하고 어떤 우리가 어떤 그 위대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위대한 어떤 건축물을 구축하는 것과 같이 어떤 자랑스럽게 우리 자신을 이 시간의 어떤 풍파를 무시하고 시간의 풍파에 상관없이 어떤 이 우리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고급한 결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 삶, 죽음 앞에, 시간 앞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것 같은, 티끌같이, 먼지같이, 재같이 사라지는 것 같은 바로 그 삶, 예, 예수가 없는 현실은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우리의 이 삶은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깊이를 만들어내시고 넓이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이 무한을 이 보잘것없는 짧은 유한한 우리의 인생에 담아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증명의 무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자, 그런 사람들,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일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원래 그리스나 로마 전성기였을 때에 종들이 갖췄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인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어떤 자유민이나 어떤 영스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이들 혹은 그런 것을 교육하는 이들에게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빌립보서 2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예수의 그 겸손하신 마음,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 그것을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아질 수 있는 마음, 온유란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지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지.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들지요? 우리가 우상을 왜 섬기지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주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리더십의 부재, 40일이라는 그 리더십의 부재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내가 뭔가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불안함, 막막함, 그것을 견디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사랑의 아주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죠. 이 오래 참음의 덕목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사랑의 중요한 하나의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없는 현실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과연 오래 참을 수 있겠는가? 자폭하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겠는가? 애매하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이 허망한 마음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는가? 세상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만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그리고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하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를 통일하고 계신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 만유, 모든 현실 속에,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모든 피조물 속에,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은 이 현실은 객관적이란 말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지표로 놓고 보면 결코 좋은 현실은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역사 내내 객관적으로 좋았던 시절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오해받지 않았던 시절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눈물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나날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도전과 그리고 신앙의 그 책임과 의무 가운데서 갈등하며 번민하며 고뇌하지 않았던 날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날들, 때로는 교회의 못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시간을 끄시며 시간을 두시며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어나는 인생들,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들,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삶들, 계속 이어지는 역사의 그 모든 내용, 순간순간, 한 개인의 인생, 한 개인의 실존, 한 개인의 삶,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채우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도전 앞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권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2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되돌아가 보실까요? 2절에 하반절을 보시죠. 사랑 가운데서 겸손의 미덕, 온유의 미덕, 오래 참음의 미덕, 이것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미덕입니다만 그것 자체로 우리가 강조된다면 세상에서 다른 종교나 다른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존재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 가운데서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에베소서 4장의 맥락에 의하면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됨을 우리가 묶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예배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죠. 신약성경은 326쪽입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 입고, 여기에서도 겸손, 온유, 오래참음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자세로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같은 그 표정을 지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넉넉함은 세상은 가질 수 없는 넉넉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예, 요즘 우리가 다 사실 마음이 궁핍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죠. 기대하는 일이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세상을 보면,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이 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죠. 별로 감사할 일보다는 짜증내고 원망할 일이 훨씬 많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 권면을 우리가 성실히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주님이 그러하셨겠죠. 주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 이 말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신 가운데 주님의 한 생애를 살아내셨던 커다란 전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자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이란 주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런데 무엇이죠? 온전하게 감싸는 띠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 특히 우리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청년 중에 이제 대학교 연구실에서 일하는 이제 그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청년이 있는데, 같은 연구실 안에 이제 무신론자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이 많죠. 그런데 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관련된 보도 같은 게 나오면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너희 기독교인들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런데 이 청년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땐 자기가 너무 짜증났대요. 그래서 같이 욕하고 아니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같이 뭐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야, 적어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좀 더 마음이 넉넉해야 되지 않냐? 적어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좀 더 멋있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냐? 적어도 너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예수님을 따른다며, 너희가 좀 더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더 넉넉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더 이렇게 하나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요구더래요. 그 요구더래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면 언어가 우리에게 좀 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게 하는 그 이야기 이면에 도대체 무슨 욕구가 있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너희에겐 생명이 있다며, 이 세상, 이 허망한 세상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너희는 믿는다며,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답게 좀 행동을 해줘봐. 나 그걸 보고 싶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요구에 누구만이 여러분 참된 해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죠. 우리도 나약하죠. 연약하죠.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 안 될 때가 많고, 우리도 우리가 이 못난 모습이 우리 스스로 한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무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을 이 세상에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온유함을 이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음을 이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넉넉한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그 어른스러움을 이 세상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곳 우리 이 남포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우분들에게만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부터 각 교육부서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현장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시기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사람들이 언제든지 집에 돌아올 때에, 아, 맞아. 우리 집은 이렇게 좋았지. 우리 집에 이렇게 소파가 안락했지. 우리 집에 집밥이 이렇게 맛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집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남포교회 교우분들, 우리 지금 그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마음 놓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누군가 돌아올 곳을 찾고 싶을 때에,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주님의 품을 경험하고 싶을 때에, 그것을 누구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함과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우리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조직의 단맛을 보여주는,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그렇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허망함 가운데 살다가 허망함 가운데 사라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우신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시고 드러내시는 무대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이, 주님의 용납이, 주님의 오래 참음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얼굴 표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꾸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며 우리의 명예임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풍파에 상관없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햇빛이 비치면 햇빛이 비추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